제가 좋아하는 그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요, 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미 보셨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날까지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주시는 일들입니다. 넘어졌다가도 실패했다가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이 먼저 청산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혹 우리 속에 해결되어야 할 것은 없는지 자꾸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주 전부터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질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투랑 다른 질투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는 거듭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그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투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절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의 질투는 전혀 다른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질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질투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결코 볼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방신이나 우상을 그것을 섬기고 만들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막 질투하고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지?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정말 쓸모없는 것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헛된 것에 우리가 달려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을 참아 볼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라시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의 수만큼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방 신들, 우상들을 정말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데 쫓아가서 그것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또 돌을 보고 그것이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치워버려라. 난 너희들하고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라고 해버리셔도 전혀 하나님께 손해가 되지 않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오직 나밖에는 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것을 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것에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냐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또 걱정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준 것 왜 생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으로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종이 되면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주인은 포악한 주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고 얼마나 파멸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될 때는 전혀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의 종이 된 모습을 보고 너가 진정 이제 자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Freedom from somethin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reedom into something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우상을 가리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후회랑은 다릅니다. 가슴 치고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죄이지 우리의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내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나의 조건이 그랬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피해의식, 실패의식, 또 노예의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저런 여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감정을 드러냈던 것, 그런 말을 했던 것,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소유한 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백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걸 떠나서 무엇이든지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내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왜요?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머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머리로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언어화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손과 발로 그것이 내려가야 합니다. 손과 발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자유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15절 말씀처럼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 바닥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졌던 것, 그것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오히려 재료와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유의 은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